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1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하는 대목입니다. 이 앞에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충분히 그 증거를 제시한 바와 같이 12장 1절에 시작하는 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겁니다. 근데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의 중요한 그 교훈의 초점이요. 성도들 모두에게 당연한 책임 있는 그 숙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싸움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 쉽게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여기서 동원한 것은 이 믿음의 싸움이 말하자면 이 저자에 의하면 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등장한 경주를 경주하지 않은 그 경주는 달리기 시합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그 달리기에 적합한 간편한 복장을 입어야 되죠. 그 뭐 그 요란한 치장이 달렸거나 무겁거나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옷차림이나 무슨 장신구를 달 수 없습니다. 간편한 복장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런 경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어떤 것들, 무슨 체중 감량, 근력 강화, 이런 훈련들을 말합니다. 이런 경주를 하는 일에 준비해야 할 선수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 예를 들면 유도나 역도나 무슨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종목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이 체중 감량이 아주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싶죠? 그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체중을 줄여서 시합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시합의 승패가 링 안에서 벌어지기 전에 링 밖에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그 체중 감량 때문에 모양을 내는 체중 감량만으로도 고생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체중을 줄여야 되니까 이제 안 먹고 버텨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세상식 표현을 하면 먹자고 사는 건데 왜 사나 싶은 거죠, 그죠? 이럴 바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왜 사나. 그래서 먹으면 왜 먹었나. 그거 하나를 못 참고 왜 먹었나. 먹으면 딱 찌니까 보통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나. 쉽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나 쉽게 살아가지고는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요. 우리를 설명하는 그 예화입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위한 경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뜻밖의 성도들이 그 이해의 그 깊이가 얕다 말입니다. 쉽게 보통은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단순하게 죄 안 짓는 것.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짬 남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무 쉽게. 물론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영혼의 양식인데 그거 안 먹고 살 수 없죠. 그러나 산다는 것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산다는 얘기를 하면 그 사는 에너지가 먹는 데서 옵니다. 먹어서 힘을 내야 되고 자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인생살이라 하는 이 산다는 문제는 먹고 자는 게 인생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죠. 그걸 먹어야 힘을 냅니다마는 그것이 인생이라고는 얘기 안 하듯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유일한 공급 방법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에 속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만은 그것이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먹는 것이 인생이 아니듯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란 이 힘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무엇이란 가치와 내용과 무슨 목표와 그런 것들입니다. 신령한 어떤 모습입니다. 인격과 인생과 어떤 사건과 형태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봤다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와서 모두가 누가 많이 먹고 왔나 재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살이도 누가 좋은 옷 입었나, 누가 많이 먹고 나와서 체중이 불었나로 인생을 그가 뭐 성공했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이 싸움은 무엇에 관한 싸움이길래 바로 이런 벗어버리는 싸움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적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믿음의 위인들은 늘 강조하듯이 의지의 화신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저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을 편쾌했거나 저들이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 없이 구름 위에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안 하고 노력 안 한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을 열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종교의 형태를 많이 취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로서의 내용을 채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인격의 완성으로 가는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붙느냐 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이 인격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계적으로 조종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되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책임 있는 긴 노력의 수반되는 싸움인 것을 알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로서의 경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짐을 주께 갖다 맡겨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더 신앙의 깊은 경지에 가야 이해할 것입니다. 쉽게 주님께 내 짐을 갖다 넘겨드리는, 넘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28절은 30절에 가서 끝나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은 28절만 외우고 29절, 30절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뭐 내 차에 네 짐을 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해. 배우라. 짐지는 법을 배우라지 짐 갖다 넘겨라가 없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기기 없게요. 막 울면서 이 뒤에는 그 혹시 내가 알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봐 이 29절과 30절은 내 성경에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막 울어서 우겨갖고 얼른 짐 갖다 싣고 그 토끼는 그럼 나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짐을 벗겨주는 적은 없어요. 아셨죠? 좋은 말로 할 때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요. 그러면 짐을 대신 져줘야 되거나 짐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짐을 져버려야 돼요. 누구의 짐? 예수님의 짐. 내 짐을 내 짐은 쉽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짐이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아버지께 구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였다고요. 또 십자가상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던 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대요. 어떤 차원에서? 29절 다시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쉽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이 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차원에서는 쉽대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주께서는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쁜 뜻이요.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당신께서 이 짐을 져야 될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이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린 다 어때요? 우리가 진 짐의 무거움은 다 어디서 오죠? 억울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들이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신앙을 떠나서 자연인의 본성으로 신임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하면 나 편하게 해주는 마법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그렇다고 수긍할 수 없겠지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종교라는 것은 어쨌든 내 짐을 덜어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결해주는 마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살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과 목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짐을 지래요. 어떤 짐이죠? 그 짐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된 것과 쓸데없는 생각을 예수 믿는 순간에 이렇게 뽑아버리시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생각만 나고 좋은 일에 대한 반응만 남고 악하고 못난 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사자 앞에 갖다 놓은 피카소 그림 같은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악에 대한 반응과 호기심과 또는 뿌리 깊은 유혹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건 뭐였다고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종되는 기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이 가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과 인격으로 대등한 교제가 되는 관계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쉽게 가는 것, 쉽게 타협해버리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편을 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만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인의 태도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식의 망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히 사는데 왜 고달픕니까? 이게 질문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보상이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요. 너와 나의 관계의 긴밀함. 그것이 보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로 돌아와 보시면 왜 고달프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요, 우리를 6절 보세요.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헬라어 원의가 직역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우린 징계라 그러면 이렇게 잘못해서 의도 맞는 그러니까 벌을 받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되겠습니다만 원래 뜻은 자식을 길들인다 그러면 조금 좀 그 의미가 좀 낮아지는데 자식을 자식답게 만드는 부모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식으로 만드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자식으로 완성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다면 그게 사생자이기 때문이지 참아들이라면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 말을 알아들으신다.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을 받아야 됐던 초대교회 어떤 믿음의 무리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는 것과 겉과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요?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의 모든 그 유대교적인 전통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보상이 없단 말이죠. 훨씬 심각한 결심과 각오 속에서 결정한 일에 대하여 그 보상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냉대와 매장, 핍박, 오해, 경멸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뿌리 깊은 그 의심과 갈등과 회의를 가지게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고단한 현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살면 좋겠습니다만 고단함은 없고 고달픔은 없을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인격으로의 훌륭한 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애완동물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린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죠. 편안하게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종교적인 열심은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밤을 새울 테니까, 내가 굶을 테니까, 내가 눈알이 빠지게 울 테니까 편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쉽게 해달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훨씬 많은 고난과 갈등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훨씬 아름답게 고귀하게 만들어내는 유일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여러분이 의심과 갈등과 불안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급한 자리에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으면 뭐만 남죠? 돈 쓰는 방법 외에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거긴 무슨 그 속깊은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이도 불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이상하게 미국을 그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델로 삼게 됐습니다. 뭐 이유는 일본이 우리에게 그 우리를 침략했고 일본이 미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발상으로 미국이 우리의 말하자면 모델이 됐어요. 근데 미국은 뭐 그 나라가 좋다 나쁘다라는 뭐 평가를 떠나서 구라파와 뭐와 다르냐면요. 넓은 게 흠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뭐 이렇게 도로가 좁다. 그럼 넓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좁은 나라, 영국이나 독일 같이 좁은 데서 뭘 이렇게 해야 돼서 뭐 일방 통행을 만들고 뭐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식의 발상이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안 되고 미국은 하드웨어만 발달이 됐어요. 집이 부족하다. 그럼 집을 또 지으면 돼요. 아직도 땅이 진양이니까 계속 지으면 돼요. 위로 올라간 거는 도시, 큰 도시에만 위로 올라갔지 다 가면 다 옆으로 가지 미국은 위로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닮아서 일본보다 우리가 나라가 작은데도 일본에 비하면 몇 배 넓어요. 그리고 차도 커요, 이 웬수들이. 작은 차는 안 타요. 나가보시면 낮에 돌아다니시는 아주머님들이 다 큰 차 혼자 타고 쩔쩔매면서 돈 팍팍 쓰고 댕겨요. 아주 웬수 같아 죽겠어요. 누구의 말 맞다나? 여자들은 공해예요. 옛날에 링컨이 산책을 나갔다가 산속 깊은 데서 어떤 부인을 만났어요. 링컨이 얼른 먼저 말했죠. 부인 놀래지 마십시오. 제가 못생긴 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돌아다니시오? 이거 알아먹는데 또 한 사흘 걸리겠어요. 그럼 집에나 좀 계세요. 돌아다니시들 좀 말고. 돈 쓰지 말고.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가 배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기까지. 잘 살았더니 망했잖아요. 잘 살아서 뭐 이익 본 게 있어요. 뭐 이 맛있는 게 있어요. 뭐 재밌는 게 있어요. 뭐 대가리를 쓰는 일이 있어요. 전부 눈깔에 힘만 주고 다니죠. 큰 차 타고. 살던 게 개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꾸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강아지로 족합니다. 그죠? 아니, 강아지도 꼬리 채야 밥을 먹으니까 안 그래도 되는 무슨 뭐 할까요? 강아지만도 못한 게 뭐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보세요. 신앙이 뭐예요? 이게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고급한 인격,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노력은 없어요. 이 과정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만 있냐면 기도했더니 뭐 헌금을 팍 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는가라는 말도 안 되는 간증만 무성해요. 그건 간증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간증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전부 뭐가 되냐 하면 라스베가스 가서 한탕 벌었다. 그 하나를 믿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거기서 가산을 탕진했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내가 가서 그냥 기도도요, 이 강대상에 가깝게 와서 해야 효력이 있다면서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만 난무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울어서 이 보상을 받아냈는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을 바꿔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걸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 살게 너 죽어라 아닙니까? 우리는 이웃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차를 몰고 나가셨는데 운전을 좀 더듬더듬 하신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버스가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린 버스 기사, 버스 운전 기사가 있는 대로 욕을 퍼붓더래요. 응? 그렇게 할 바엔 나오지나 말지 말이야. 걸어다니든가 전철 타고 다니지. 주체 없이 차는 몰고 나와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남에게 바치고 말이야. 그리고 우라통이 터져서 왕창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둘 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라서 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라는 걸 안 묻고 뭐만 묻냐면 당신 뭐야를 물어요, 이 나라는. 그죠? 당신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죠. 왕창 싸웠는데. 그래서 경찰관에게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운전기사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운전기사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집사입니다. 근데 왜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이 시행되질 않아요. 우린 그런 싸움이 벌어지면 서해 가고 줄줄이 전화해서 어느 쪽 백이 더 세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랬으니 당신이 얼마 책임지시오가 거의 시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일이 생기면 서로 싸워요. 그리고 그때 목청을 높이고 눈에 힘을 줘서 얕보이질 않아야 돼요.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라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하듯이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 걸 견뎌내듯이 이 싸움을 하라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이런 거 없이 시상대에 올라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니 전 평생을 했는데도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지 신앙 인격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표정 하나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같은 교회에서 다녀도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고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여러분 대신 뛰어주지 않으세요. 이게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경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놔두질 않아요. 보통 이 사병훈련과 장교훈련은 뭐가 다르냐면요. 사병훈련은 하다가 그 완전군장의 그 장거리 구보를 하면요. 중간에 낙오하면 직살나게 터져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장교는 가다, 장교훈련은 가다 낙오를 하면요. 안 때려요. 앰뷸런스로 곱게 모셔온 다음에 공휴일에 혼자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장교훈련 받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울고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엉까고 개기면 에휴 그냥 에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고 결국 나중에 혼자 뛰어야 돼요. 알아들으신다. 정신 차린다. 앗 이것은 무서운 경고다.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상기하자 6.25. 다시 보마 삼각산. 아 이거 아닌데.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고 그것을 이루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는지 보시라고요. 말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알아서 기세요. 아무도 면제받지 못해요. 아무도 중간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내비두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죽지도 못해요. 한번 자살해보세요. 고생만 직사게다 깨어나갖고 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거룩하고 복되신 이 목표, 이것을 하나님이 기어코 이루실 것이요. 우리를 항복시키실 것이요. 우리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자랑과 특권이 있는 걸 인식하셔서 부디 지혜롭고 근신하고 충성된,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그 채우시려는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것이요. 그러므로 지혜롭고 근신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충성되고 인내해야 할 것을 이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을 내 인격과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 맺고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과 책임 인식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